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6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뉴욕, 펜실베니아, 뉴저지, 커네티컷 등의 주에 눈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학교들이 대거 휴교했으며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지역 당국자들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약 1,500만 명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눈폭풍으로 6,000평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엠트랙 철도의 뉴욕과 보스턴 구간도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연방정부가 평소보다 3시간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14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지역 악천후로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동부 지역의 눈폭풍이 몰아치기 몇 시간 전 두 정상이 전화통화로 새로운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최근 몇 달간 서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달 말까지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메이 총리는 14일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이달이 끝나기 전에 하원에 다시 돌아와 리스본 조약 50조를 공식 발동하고 유럽연합을 떠날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영국 상하원이 EU 탈퇴 통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메이 총리가 50조를 발동하고 2년간의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을 함께 탈퇴할 것이라며 EU에 남고자 하는 스코틀랜드의 움직임을 거부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감시선들의 필리핀 해역 진입을 허용하기로 이미 합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3일 기자들에게 중국과 베넘라이즈 해역 문제를 놓고 다투고 싶지 않으며 또 부분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넘라이즈는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250km가량 떨어져 있는 대륙붕으로 유엔은 이 해역을 필리핀의 영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중국 측과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감시선들의 베넘라이즈 해역 항해는 필리핀 영해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터키 지원 시리아 반군 대표단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군 측은 1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3차 회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반군 측이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에 설득력이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 측 협상 대표는 반군을 터키의 대리군으로 묘사하며 터키가 평화회담 과정에 대한 약속을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군 측은 이날 러시아가 반군 장악 지역에 공습을 중단할 의사가 없고 시리아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반군 역시 휴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14일과 15일로 예정돼 있는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병력이 리비아 동부의 핵심 석유항 두 곳을 탈환했다고 리비아 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리비아군은 벵가지 방어사단으로 불리는 반군단체로부터 라스라누프와 알시드라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지상군 동원과 공습작전을 전개해왔습니다. 벵가지 방어사단은 이달 초 두 석유항에서 리비아군을 몰아내고 점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부룬디에서 말라리아로 올해 들어 700여 명이 사망함에 따라 질병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요시안의 니진베레 부룬디 보건장관은 올해가 시작된 뒤 벌써 말라리아 등록 환자가 18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가 1,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부룬디에서 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니진베레 장관은 이 같은 말라리아 증가에는 기후변화도 한몫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부룬디에서는 지난해에도 전체 인구의 73%가 말라리아에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3월의 광란이 시작됐다.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오늘 앞다투어 3월의 광란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대체 이 3월의 광란이 무엇이기에 온 미국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일까요?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NCAA가 주관하는 남자 대학 농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인데요. 미 전역에서 68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대회입니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광란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고요. 광고 수익만 하더라도 미 프로농구와 프로야구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이 젊음의 패기가 매번 뜨거운 승부와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경기 결과를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뉴올리언스와 마운트 세인트 마리아의 경기로 시작되는 올해 미국 대학 농구 경기는 64강이 결정되고 이어서 32강, 16강, 8강을 거쳐 최종 4개 팀만이 남는 파이널 4까지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다음 달 4일 펼쳐질 예정인데요. 한 번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빌라노바데를 필두로 전통의 강호와 또 깜짝 우승을 노리는 많은 팀들이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깜짝 추위로 얼어붙은 미국을 3월의 광란의 열기가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도 기록하고 있고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찰리 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빈 게이, 밤새도록 이 노래를 즐기자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You got the healing that I want.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Till the dawn,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 with no one else. Don't keep your secrets to yourself. It's Kama Sutra show and tell. Yeah. Who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첫 정상회담을 열 전망입니다. 북한과 사드 문제가 회담의 목적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어서 터키가 개헌 문제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하지만 아직 날짜를 발표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토요일부터 이틀간 있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조율할 거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벌써부터 미국 언론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CNN 방송을 비롯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휴양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있을 거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마라라고 리조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골프를 친 장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예,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에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가 주요 의제라는 건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상호 관심사도 폭넓게 논의될 거라고 말했지만 이 북한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결국 북한 문제와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이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논의 사항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북한 문제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미국을 다녀간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이 제재도 역시 논의될 수 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시 주석에게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일환으로 지난주에 대북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GTE에 11억 9,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중국은 압력이나 제재보다는 일단 대화로 북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이 미국의 이런 요구에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중국은 길닦이로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또 동시에 미국도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런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사드 문제 역시 좀 살펴볼까요?
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이달 초에 한반도에 이 사드 장비 전개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하면서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보복,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용 체계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시 주석의 의견을 구할 거라는 관측인데요.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향후 사드를 둘러싼 마찰이 유지될지 아니면 줄어들지 결정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북한과 이 사드 문제 외에 또 미중 간에는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줄곧 지적하면서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중국은 이에 맞서서 올해 초 미국의 일부 산업 분야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정상의 만남에서 이런 갈등 양상이 잦아들지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중국이 이웃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당초 화요일 14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 독일 총리와의 회담 이 부분은 연기가 됐군요.
네, 미국 동부 지방에 이 월요일 밤부터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예정돼 있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그래서 오는 금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방문을 위해서 이 베를린 태겔 공항으로 향하다가 이 백악관의 연락을 받고 이 방문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치고 유럽연합 EU 당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국의회 상하 양원이 월요일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 법안을 원안대로 최종 가결했는데요. 이로써 영국 정부는 EU 집행부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영국 내부에서 이 EU 탈퇴 문제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EU 탈퇴가 결정되자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당시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요. 테레사 메이 현 총리가 자리를 물려받아서 지금 EU 탈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다가 영국 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영국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 법안을 의회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탈퇴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영국과 EU 측의 협상만 남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가결된 EU 탈퇴 법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으면 즉시 발효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영국 정부는 EU 측에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EU 측의 탈퇴 협상은 영국 내 준비 과정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대부분의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탈퇴 협상 과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예,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의 협상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협상 대표가 이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탈퇴 후에도 EU 측과 이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이 2년 동안 영국과 EU 사이에 단일시장 접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걸로 현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돈 문제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2020년 이 예산 계획을 확정할 당시에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해서 약 600억 유로, 미화로 638억 달러의 재정 의무를 이행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탈퇴 결정 이후에 집행되는 분담금까지는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해마다 유럽연합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영국민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게 아니라면서 잔여 분담금 납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터키와 유럽 국가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터키 정부가 월요일 이 해외 출장 중인 터키 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입국 금지 조치하고 또 네덜란드와의 고위급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터키는 이에 앞서서 수도 앙카라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 또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네덜란드 총영사관을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했는데요. 터키 정부는 이날 유럽연합과의 난민 송환 협정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터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터키는 최근 이 대통령 중심제로 이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투표를 앞두고 유럽 각국의 터키 교민 사회에서는 이 개헌을 지지하는 정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터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각국에 파견돼서 이런 행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관련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해서 이 터키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유럽에서 터키 교민들의 정치 집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예, 얼마 전에 네덜란드 정부의 경우는 이 관련 행사를 전면 불허했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쇼울르 터키 외무장관이 탄 비행기 착륙을 금지시켰고요. 또 이미 입국해 있던 파트마 베툴카야 가족사회부 장관은 이 경찰차에 태워서 독일 국경을 통해서 출국시켰는데요. 터키 정부는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비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대사의 입국 금지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네, 이 터키 개헌 관련 집회를 유럽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지난해 쿠데타 진압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터키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걸 유럽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에 추진 중인 터키 개헌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그 결과 권력 균형과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계획을 도입하면 내년에 1,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 또 이에 대한 반응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증거 제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소식, 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민간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를 차단하기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주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지난주 하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하원 전체 회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가 일요일, 월요일 공화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미국인들과 정부 예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크게 보험 가입자 수와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입자 수 면에서 보면 보험이 없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내년 2018년까지 무보험자가 1,4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2026년에 이르면 현행 오바마케어와 비교할 때 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가 2,4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공화당은 그동안 이 오바마 케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적자가 늘어난다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공화당 법안의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 어떤지요?
네, 공화당 법안은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3,37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처음 몇 년 동안은 15%에서 20% 정도 올라갔지만 2020년에 이르면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는데요. 자, 공화당은 앞으로 법안 홍보를 할 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이 없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재정 적자는 줄어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무보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오바마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현행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공화당 법안은 이런 벌금 조항을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지요.
예, 그 오바마 케어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이유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안이 도입되면 건강한 사람 중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늘게 되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게 되고 결국 보험을 잃게 된다고 CBO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반면에 연방정부는 2026년까지 3,37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데요. 중상층 보험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과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바마케어는 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크게 늘렸는데 공화당은 이를 다시 줄일 계획입니다.
예. 자, 이번 그 의회 예산국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법안 추진을 했던 당사자인 이 행정부나 또 공화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CBO 보고서가 나오자 보고서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내용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프라이스 장관의 말입니다.
The CBO looked at a portion of our plan, but not the entire plan. In fact, the entire plan includes the regulatory apparatus that we've got.
네, 의회 예산국이 공화당 계획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고 얘기한다는 건데요. 전체적인 계획에는 보건후생부의 교재 장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비용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CBO 보고서 내용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공화당 법안에 계속 반대해 왔는데요.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를 즉각 환영했습니다. 특히 보험이 없는 사람이 늘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화당 법안을 거세게 공격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Republican bill pushes 24 million people.
네, 펠로시 원내대표는 2,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공화당 법안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노동자 계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유층과 기업의 재정적인 혜택을 줄여 한다며 이는 부도덕적이고 부적절하며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화당 법안은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 혜택은 줄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공화당은 CBO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계획을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낸 CBO, 이 CBO는 어떤 기구인지 또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이 미 의회 예산국이라고 하는 CBO는 초당적인 독립기구인데요. 의회의 법안이 상정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1974년에 연방의회가 설립했고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CBO는 당파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인 기구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원들은 CBO 보고서에 따라서 법안 내용을 수정하곤 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번에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이 이 CBO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논란이 되는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상원에 올라온 이민개혁법안을 분석하면서 10년 동안 2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었는데요. 이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은 적자 폭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 보고서를 내놔서 비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13일 월요일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 아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내놨습니다.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있던 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거를 제출하라며 압력을 넣었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감독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조사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주장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정보위원회가 월요일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청했던 겁니다. 이 정보위는 3월 20일에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전현직 관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때까지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거 소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는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측근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네, 켈리엔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월요일 CNN 등 이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는 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수사 당국의 소관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한 걸음 물러섰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꼭 도청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붙이며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감시 방법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근 몇 달 동안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여러 형태의 감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민간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월요일 앞으로 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감시의 목적으로 자사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걸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때까지도 민간인 감시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같은 정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이 이런 조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경찰 당국의 감시 활동에 사용된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오피디아라고 하는 이 데이터 분석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 사용자들의 위치와 일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회 관계망 업체들은 이 지오피디아의 접근을 차단했었죠.
예,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왜 그 데이터 분석 업체 정보를 제공했던 건가요?
네, 이용자의 성향이나 사회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업체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시위대를 감시하는 데 쓰이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지오피디아의 경우 이 최고 경연자는 지난해 10월에 한 행사에서 자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오피디아는 미국 내 500개 이상의 사법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의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ACLU 측은 페이스북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이 같은 조처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다른 사회관계망 업체들에서도 페이스북과 비슷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간단체인 이 미디어 정의센터 측은 과연 이 민관단체들의 이런 압박이 없다면 기업들이 얼마나 이 같은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에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로코모션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나프타를 재앙적인 무역협정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란 무엇인가?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영어 약자를 딴 말인데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한 경제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협정은 세 나라 교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립, 투자 기회의 증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서 북미 3국을 자유무역권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체결됐는데요.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 비준한 서명 연설을 통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곧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는 걸 의미한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시작된 나프타는 3개국 간의 관세를 없애서 물품과 용역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첫 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1989년 1월 1일부로 먼저 시행했고 1992년 말에 멕시코까지 포함된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상 단일 경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당시 유럽이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몸집을 키우고 또 일본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기지개를 켜자 위기감이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프타를 탄생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찬반 격론을 불러일으킨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출범을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이론가인 이언 플레처는 나프타 찬반 논란을 두고 20세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자유무역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협정이 타결되자마자 각국, 각계 각층의 셈법에 따른 득실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극렬하게 갈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노동계와 환경운동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대론에 앞장섰는데요.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나프타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기업인 출신으로 1990년대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로스 페로는 멕시코가 미국의 일자리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로 기업들이 대거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요. 환경운동 쪽에서는 나프타가 각종 환경 규제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 규제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철폐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나프타가 경제, 문화적으로 강국인 미국에 대한 종속을 더 심화시키고 공업과 농업 부문의 격차를 더 벌릴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문화, 경제적 방어막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기치로 내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적도 재앙도 없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발효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프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수치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나 미국의 나프타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참담한 결과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동안 3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평균 60% 이상 성장했고요. 수출 역시 미국과 캐나다는 약 3배, 멕시코는 7배의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프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나프타가 재화와 용역의 이동만 허락하고 노동력이나 화폐 이동을 제약하면서 경제력이 월등한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멕시코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멕시코는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거나 고가품을 제조할 여력이 안 되고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운송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 내 중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 협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제조업의 기반이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로 대거 빠져나가 버렸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세계의 다른 기업들도 공장은 멕시코에 짓고 거기서 나온 물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팔고 있다는 불만인 겁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프타는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 중부의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나프타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뒤흔든 핵심 정책이 바로 나프타 전면 폐기 또는 재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It was called NAFTA, a total disaster. Our jobs dri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나프타를 재앙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프타를 재협상해서 미국민의 일자리와 공장을 다시 미국에 되돌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프타가 중단되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더 저렴한 다른 국가로 옮겨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이윤 추구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멕시코가 아니라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멕시코에 남더라도 더 이상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그만큼 오른 물건 가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요. 반면에 벌써부터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 정부 요청으로 공장이나 기업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a blank입니다. Let's learn this American phrase. Draw a blank. 자, 그럼 에이미와 수잔이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에이미는 수잔에게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하고 물어보니까 수잔은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You don't remember that? 내가 그걸 기억 못하다니.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아휴,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에이미는 I know, I know. 내 말이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어떻게 내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대답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D-R-A-W. Draw a blank. Blank. B-L-A-N-K. Draw a blank입니다. Draw a blank는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또는 무엇무엇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에이미와 수잔의 대화에서 에이미는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대통령이 George Washington이란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죠? Because, 왜냐하면요, she drew a blank. She drew a blank. 갑자기 에이미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t's another way of saying, I can't remember something. 무언가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또는 영 생각이 나지 않을 때, I can't remember something 대신에 draw a blank. Draw a blank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o don't forget today's phrase, draw a blank. Draw a blank.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 무언가가 생각이 나지 않다. Draw a blank means that you can't remember something. Draw a blank.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next time when you speak English, I hope that you remember all the phrases that we've learned so far and not draw a blank.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오스틴 바샴의 All is well,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what it is, but I'm hoping that all is well. No harvest to greet, but it's still my heart to sell. I put everything I had into something that didn't grow. Like going on a wild hunt, shooting arrows without a bow. But Lord, you know it's true. I only wanna be with you. Oh, you know it's true. I only wanna be with you. Death is stopping by and I'm hoping it's not too late. A filthy bishop to thank, shaking hands into a fatal stalemate. Trading riches for love, knock a year or two off of the pin. So got 100 left to serve, staring hopeless, uncork the gin. But Lord, you know it's true, I only wanna be with you. Oh, you know it's true. I only wanna be with you. Cause all your love
I left it at the door.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달 초 미 국무부는 2016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시민 사회의 폭이 계속 좁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비정부 분야의 관계자들은 시민사회 활동뿐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반체제 목소리를 억눌렀으며 심한 경우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일도 자행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들 정부는 정치 활동을 조정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법률이나 정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기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는 주권국가의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어떤 조치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199개 나라와 통치 지역이 거론됐으나 이들 나라를 비교하는 등수는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법적인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특정 국가가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미국 의회는 41년 전 처음으로 인권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미 국무부의 인권 관리들은 언론, 정부, 외교, 정보기구 등으로부터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나 세계적인 인권기구의 자료도 포함됩니다. 2016년 보고서는 고문에 대한 믿을 만한 보도가 있었는지, 인권 유린 행위가 보안군의 책임이 있는지, 실종 사건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고 있다고 국무부 관리는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행동을 앞장서서 요구하며 연례인권보고서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